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새롭게 변화시킬 일들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시작부터 기근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창세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때 꼭 기근이 닥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아니면 한 사람의 그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견된 그런 위기는 그것이 위기로서 큰 문제를 자아내지 않는다. 이 기근은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는 그것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는 왕으로서도 그 자신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것에 그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바로 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제일 먼저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보다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돈이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언급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다면 여러분 돈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기근은 우리에게 이런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황폐해집니다. 못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것까지 황폐해지냐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 거칠어지고 황폐해집니다. 아마 인심도 많이 메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다 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은을 가지고 바꿔준 게 있어요. 지금 이 번역은 곡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곡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말입니다. 분말. 그레인이에요. 갈아놓은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47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서든 아마 여러 신학자들의 그런 해설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은 아마 견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적재적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그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이 기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 가루를 주었냐면 지금 곡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줘서 그것을 땅에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그는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아주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장래를 아직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이 매 순간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가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은을 갖고도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뒤에 보시면 이 모든 돈을 다 거두어서 어디로 갖고 갑니까? 자기가 먼저 갖고 있었던 수장고와 같은 곳 여기 맡아놨다가 아니 나중 돼서 보고하면서 애굽의 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다 애굽의 궁전으로 갖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정직성이에요. 돈의 위력을 이겨내려면요 어떤 기회를 이겨내셔야 됩니까? 돈이 자신을 타락시키고 돈의 유혹에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돈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모든 돈을 거두어서 바로의 궁으로 그대로 다 갖고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많다? 그 위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요, 그 말 안 해도 또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가장 귀한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묶이고 하나는 돈이 많아서 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적든 많든 돈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망과 아니면 그 헛된 기대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양식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을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들을 따라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15절의 이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자,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이 애굽 이방인으로서 여기에서 총리로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진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압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치챕니다. 심지어는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원함과 그들의 바람을 아무리 따라간들 그것 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 한번 닥치면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가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아니 자기는 곧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예요, 인애. 뒤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너의 인애와 요셉은 누구를요? 애굽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16절부터요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또 누굴 찾습니까? 요셉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불평과 불만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이요? 효율성보다는 어떤 것이요? 진정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차분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물론 사는 것은 너무 지금 쪼달리죠. 힘들죠.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함께 지혜를 강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떨어진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빵이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가축을 가지고 와서 바꿔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빵을 달라는 거예요. 레헴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셉은 그냥 안 주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47장 13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요? 백성들의 입에서 그리고 또 누구의 입에서요? 야곱의 입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돈, 가축, 그리고 땅 이 모든 것들 다 바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붙잡으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셔야 합니까? 은혜를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나눈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무엇입니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축들을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줄 것이 가축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맞죠. 근데 가축이 왜 남아있을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곡식도 떨어졌으면 가축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이 먹을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내가 키우는 가축, 내가 섬기는 가축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중고를 해결해줬다. 이 요셉이 그들에게는 있으면 더 부담인 건데 있으면 부담인 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었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가축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죽어가면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무엇을요?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 가축과 같은 것들.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돈 문제, 그리고 이 가축같이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관계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은 원래 자리로 가고 원래 회복돼야 될 것들은 회복할 수 있는 태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울 것들은 세우는 일이 바로 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요 이제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 때문에 쓰러지고 우리가 기근 때문에 이 삶을 절망할까 봐 미리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7년 흉년이라고. 6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는 새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기근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재련하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단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 가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피조되어 있는 이 존재 자체를 어떤 존재로요? 누구를 맞이할 수 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신념에 이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을 찾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닥친 이 문제, 더 고통스러운 문제, 이 문제를 누가요? 요셉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몸과 토지뿐이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몸과 토지뿐이다. 난 전부를 지금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기근 정도 닥쳤는데 이 완고하고 이 이기적이고 이 고집센 이 자아를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킵니까? 이 존재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 가축? 아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우리 존재가 무엇으로 채워질 때, 우리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까? 이 기근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 가운데 헛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진짜를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습니다. 그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처음엔 가루였습니다. 그 다음 빵입니다. 가루로 조물조물 만들었던 빵이에요. 근데 이제는 뭘 먹고 산다? 씨앗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뭐냐면 종자를 주시면이에요. 종자를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전까지는 다 준비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무엇을 끄집어내면서요? 내 안에 우상처럼 여겼던 것, 내 안에 무엇이요? 헛된 기대로서 가득 찼던 것들, 그 바램들, 그 소망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기근이에요. 돈 끄집어냈죠? 그리고 가축 끄집어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자기 신뢰에 대한, 자기 교만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마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끄집어내야, 그것마저 맡겨야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이제는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 가운데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이 땅의 상태, 그들의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땅이 황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이 황폐한 이유는 무엇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황폐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황폐합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한 이유는 땅에 무엇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황폐합니까? 기름진 것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의 심령은 심히 뭐하다? 가난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만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공급되는 것이 막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기근 상태예요. 황폐한 상태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1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 뭐 우연이면 우연이겠지만 저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통독 본문이 마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어떤 땅,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해졌다, 그 존재들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심겨지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준비된 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종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황폐함을 무엇으로요? 풍성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황폐한 문제, 땅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무엇합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공급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 땅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잘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그들의 존재를 맡긴 그 대상이 바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맡긴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내 고향은 여긴데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옮긴다고요? 이쪽으로도 옮기고 저쪽으로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배려가 있어요. 누가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불화받은 땅에서 농사 짓고 싶고 소작하고 싶지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았던 곳은 무엇이 있는 곳이다? 양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들을 이쪽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 곳을요? 씨앗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옮겨놓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금 문제 해결 정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에 대한 모형입니까? 희년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이 풍족하고 이 땅이 또한 어떻게 해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합니까? 선보이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걸리는 문제, 어떤 걸리는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바로의 소유로 우리가 뭐 했다? 옮겨놨다.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근데 저는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바로왕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 세계 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언짢은 마음들이 약간은 풀릴 거예요.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 통치자, 능력자,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옮겨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서 어디로 머물러야 됩니까? 바로 우리 전 존재를 누구에게 맡기면서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고 나서 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땅이 준비됐어요. 기근을 통해서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요? 굳어 있는 것들, 황폐해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준비됐습니다. 자, 땅이 준비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뿌려라. 무엇을요? 종자를 그 땅에 뿌려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세세하고 세밀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번성해 가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돈 때문에 겪게 되는 기근이 있습니까? 가축 같은 어떤 관계와 어떤 그런 위신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에 관련된 것, 아니면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근 겪고 계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저는요, 이 기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위기일 것 같은데 이 기근은요 무엇입니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7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끝내고 새날을 주겠다. 그러면 기근의 그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셔야 됩니까? 준비하셔야죠. 씨를 뿌리실 준비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풍성한 응답이에요. 5분의 1? 뭐 아시겠죠? 고려시대 말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소정왕들이 그 지주에게 이렇게 바쳤던 그 곡물의 양이요,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1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일제시대 때 지주들에게 소정왕들이 바쳤던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분의 5예요. 근데 그 해가 가면 갈수록 10분의 8, 10분의 9를 바쳤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시대 때 해외로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가 해외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무엇의 행포로? 지주의 행포로.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20%, 5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숫자,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5분의 1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바로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바로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이유가 아니에요. 요셉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은, 모든 계획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은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범람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 정도 5분의 1 정도는 넉넉히 지불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돌려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분의 4 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그냥 5분의 1만 우리에게 주셔도 그냥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5분의 4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디에 묶여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방식, 그것을 쫓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삽니까? 애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어디 와서 잘 되기를 그들이 기대합니까? 애굽 땅, 그것도 고센 땅에 와서 그들이 뭐 하기로 원합니까? 잘 살기로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무엇 따라왔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근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기근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에는요 하나의 샘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근 닥친 그 문제 해결이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기근 문제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 합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럽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또 통용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근이 이거예요.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위기, 이 기근만 넘기면 된다라고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다가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영원한 걸 놓쳐버립니다. 누구를 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지금 에덴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우리는 뭘로 바꿉니까?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끌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금 권리를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유에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천국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말씀 가운데 보증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네 힘으로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기근을, 더 심한 기근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근을 겪습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가치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 땅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으시겠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생명을 심으시겠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옥토에다가 심는 그 씨앗, 그 씨앗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 기록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인생,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을 볼 인생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동경합니까?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약속한 그 역사를 이 야곱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조차도 우리 이 집안에서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산 인생,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형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한 인생인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년. 참 기가 막히는 숫자 아닙니까? 17년. 누구와 함께했던 17년입니까? 야곱이 요셉과 함께했던 그 17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는 17년으로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17년으로 이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린 확인했습니다. 돈 줘봐야 기금만 생기면 사라질 거예요. 가축입니까? 지위와 어떤 배경입니까? 그것도 기근 오면 다 해결, 이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요? 미래에 무엇을 여러분 남겨놓으셔야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무엇하지 않고요? 종로를 하고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내가 무엇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간 바로 그 역사. 오늘 이 야곱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매듭을 짓습니다. 그가 압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루하루 그의 그 사명이 완수되는 그 날들을 이렇게 걸어가며 그가 이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가 여기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물려야 될 유산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은혜 입겠다. 그 은혜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야곱의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그것의 산 증인 아닙니까? 야곱은 그 은혜로 채워져 있어요. 야곱은 그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노년이 그 이 환도뼈의 통증과 그의 거동이 불편하고 그가 아주 쇠약해져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 존재의 내면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옮겨진 상태에서 그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고 하나님과 무엇을요?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기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답답함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외에는 이 기근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도 없고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바램과 이 땅의 소망으로 여기에서 그냥 잠들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 우리를 또 사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아마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도전 아닙니까? 야곱이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기근을 피해 왔는지, 내가 또한 그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야곱으로 보면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그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하는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진 그런 땅인가? 여러분 길가와 같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돌짝밭에 그냥 그 상태로 황폐한 모습의 땅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제거하지 못한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그냥 가득한 그런 땅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길가에라고 하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그만 위기와 조그만 그런 하나님 기근만 와도 그냥 쉽게 움츠러들고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제는 살만하다, 내가 이것은 더 하고 누리고 싶다, 내가 이것만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어떤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를 또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 저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옥토와 같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뻐 경작하실 수 있는 귀한 땅, 좋은 땅 되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제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고 제가 가장 거북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만나십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밭이 하나님 자갈밭과 같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황폐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하나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만 나아가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또 고집도 셉니다. 핑계를 대라면 하나님 하루 종일 될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밭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다시 주님 말씀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황폐한 마음에 주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충만한 그런 기름진 것들,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이제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집 내 자식 문제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기근 맞자 하나님 기댈 곳 없는 이들을 하나님 저희들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냥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것은 이젠 다 죽이고 하나님 모습대로 저희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